원래 저희 교회의 표어가 사랑하라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이게 저희 교회 표어예요. 우리 한번 아주 외우기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먼저 둘이 딱 눈이 마주치는 분 중에서 내가 너보다 좀 잘생겼다 확신이 드시는 분이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둘둘 짝을 지으시고, 자, 둘이 짝을 지으셨어요. 네, 자, 해보세요. 시작. 우리 찬양 인도한 선미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자기가 더 잘생겼다고 지금 먼저 하시는데, 저는 제가 잘생겼어요. 자, 이제 파트너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보면서 키가 좀 작은 사람이 먼저 하겠습니다. 둘이 짝을 빨리 지어보세요. 자, 둘이, 예, 키가 좀 작으신 분이. 자, 시작. 사랑하라, 이기로 집사님을 그리스도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에 사랑하라는 말은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처럼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적당히 사랑하고 대충 사랑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경륜과 학습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를 보면서 또 하는 척한다 이렇게 아이들도 말을 해요. 그냥 언제든지. 그래서 듣는 척하는 것도 잘하고요. 아이들에 의하면 그래요. 우리 아빠는 우리 얘기 안 들어. 그런데 듣는 척을 잘해.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라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사실 굉장히 이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에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 해라. 그런데 왜 사랑 안에서 종하고 연결시켰을까요? 너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너희에게 부어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죄로부터 자유하고 용서로부터 자유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붙였어요. 종노릇하라.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이들을, 아빠가 아이들을,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하면 자신의 자유를 끝까지 주장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고 또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심지어 권리도 포기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그리스도처럼이라는 말 속에는 나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곧 사랑은 복종입니다. 복종. 사랑은 복종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할 때 이 드린다는 말이 사실은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surrender예요. 이것은 강제적인 어떤 억지로 하는 말의 뜻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너무 기뻐서 나를 드리는 것을 surrende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복종하기를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복종할까? 이것이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준다 또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의 뜻에는 모든 개념이 중보적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왠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또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이 모든 희생은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보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자신을 자유를 제한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이런 중보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세상 안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갈등이 생기죠. 이 자발적인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중보적인 성격, 자기 희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심 받았다 그러는데 부르심에는 반드시 책임감도 따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책임감 안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 자신의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해서 헌신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 속에는 아주 거룩함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6절에 보면 이들을 구원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또 29장 45절에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신구약에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제사장의 속성에 무엇과 관련이 되는가 하면 여기에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신약에 오면 이렇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거룩한 족속,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여러분 아론만 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이 제사장인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여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것의 대표격으로 아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온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런 너나 나나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까? 라고 말할 때에 그때에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고 내 제사장의 나라다 제사장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16장에 나타나는 고라 자손이나 아비람 나단이나 아비람이나 온과 같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모세만 쓰십니까? 아론만 쓰십니까?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는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라는 이 사실을 먼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제사를 통하여서 회복하고 난 뒤에 이들이 마지막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41절이나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 옷깃에 이렇게 실로 짠 방울을 달아서 너희가 내 백성인지 아닌지 기억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놀랍게도 민수기 15장 끝에 보면 제사장의 지위와 제사장 나라의 일부라는 이 소명을 무엇과 함께 기억하도록 하시는가 하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 이 방울을 볼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지금 뭘 얘기하려고 자꾸 이 얘기를 끌고 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부가 제사장이면 그러면 모세는 누구이고 아론은 누구인가? 아니 모든 백성들도 다 똑같은데 라고 주장을 하는 동등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종노릇 한다 그랬어요. 이 동등함을 내려놓는 방식이 뭔가 하면 내가 사랑 안에서 종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제사장의 거룩함을 주셨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라고 말하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하신 사역을 보십시오.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우리와도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도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의 종노릇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려고 하면 이런 복종이 없이는 자발적인 포기가 없이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복종하고 사랑하는 힘이 나올까? 특별히 비난을 들을 때예요. 아주 비난받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 비난을 이기는가? 이 민수기 16장 전체가 보면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비난 듣는 장면인데요. 가장 먼저는 고라의 자손이 나와서 너희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비난 들을 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비난받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비난 들을 때도 내 자유와 내 행동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그때 내가 복종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모든 복종은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에 1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고라와 르벤 자손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만 높이냐? 우리도 높인다라고 말하였더니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총회 위에 왜 너희들만 높이냐? 우리들도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는데 왜 너희 둘만 자꾸 높이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엎드렸다가 나오면서 제안을 합니다.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면서 야 이것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 오히려 우리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비난하는데 이번에는 르우벤 자손들이 나와서 비난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나와서 비난을 하는데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특히 아론에게 했던 말들은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너만 하냐. 나도 그 일을 할 기회를 달라. 그런 정도의 사실은 비난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르벤 자손의 비난은 좀 비난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13장 14장에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꾼과 함께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을 거부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이미 벌써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사도 하고 다 15장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전히 심판을 다 받는 걸 보면서 두려워 떨고 모세 중보에 의해서 살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떤 사람이 아직도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왕이 된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죽이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들은 인도도 하지 않고 그 정탐꾼들의 실패가 뭐였는가 하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아니 광야는 왜 가냐? 올라가서 싸워서 이겨서 포도원도 줘야 되고 우리 기업을 지금 주면 되지. 왜 또 광야로 가라고 말하냐?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따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한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건요. 그들이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이 해소 안 되고 믿음이 해소가 안 되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이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르벤 자손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여러분 모세가 심히 노하여 분노가 치올랐는데 치솟았는데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감정이 상하면 기도가 잘 안 되죠. 근데 모세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이 하나님 나는 저들의 것을 하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나는 해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과 함께 광야로 나왔고 자신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처한 그들을 불러냈고 구원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서 지금까지 살려주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비난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건가 하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누군가는 자신이 지도자로서 부름을 입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비난 들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비난 듣지 않고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안수집사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찬양 리더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비난한 것은 백성들이기 전에 먼저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해요. 이들은 자신이 맡겨주신 어떤 직책보다도 너와 내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너보다 잘할 수도 있고 나도 맡기만 주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제사장인 아론을 또 모세를 비난하였습니다. 교회 모든 문제는 일반 성도들로부터 오기보다는 당의 원들로부터 오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건 당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지도하는 자들로부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이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꾀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해요. 풀릴 것 같아요.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뭔가 하면 그런 실제적인 문제는 풀릴지 몰라도 사람의 심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없이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는커녕 자기를 누가 지지하는가 이런 것만 가려내려고 하고 자꾸만 여러분 갈등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갈등은 언제든지 생기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지혜를 모으기 전에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로만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 여러분들 당회원으로서 장로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성도들로부터 비난 듣지 않고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쉽게 여러분, 성도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에 이끌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싫어한 일도 마치 사람들이 다 동의하니까 이 일을 해도 됩니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가 엄청난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무엇이 안 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직분을 맡은 이유는 우리가 이런 직분을 맡아서 직분을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길을 가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걷는 동안 3일을 물을 먹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3일 뒤에 나온 장소가 마라라고 하는 아주 쓴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해서 그들이 물을 먹었더라 했는데 그 출애굽기 13장 22절부터 그 사건이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그 마라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종려나무가 너무 많고 70그루나 있고 우물도 12개나 있어요. 이 마라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거리를 그 지역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며칠이 걸렸을지는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방식으로 한다면 얘들이 조금만 참았으면 물이 많은 곳에 가는데도 그걸 참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이제부터 앞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쓴 물을 달게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너희가 내 계명과 내 말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질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제부터 너희를 내가 시험한다 그랬어요. 만나 사건에서만 시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광야에는 물도 모자라고 곡식도 모자라고 고기도 없고 길도 너무 험하고 여러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내 계명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걸 나는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번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까 그걸 하나님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해요. 문제를 풀어봤자 또 다른 문제 또 생기더라고요. 문제를 풀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사랑할까?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장로님들이 분별을 하고 제가 분별을 하고 교사들이 분별을 하고 집에 가장도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동일하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지도자로서 비난 들을 때에 감정을 쉽게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교회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도 늘 문제예요. 그런데 당회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엎드리는 당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그 꾀를 가지고는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는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서는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당회원들의 생각이 다 나누어질 텐데요.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사들 또 가장들, 또 직장에서 팀장들, 또 부서장들 여러분 교회 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라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시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엎드리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성도의 삶을 보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거들라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시대는 자신의 똑똑함을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신이 마치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내가 못 도와줘도 내가 도울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2024년도에 사랑하라 사람을 그리스도처럼이라는 이 말씀의 표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만나서 내가 이 계명에 순종해 봐야지 내가 이 계명을 가지고 실험해야지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심판받는 죄인들 편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는 또 아론은 놀랍게도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여 끊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고라자손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 맞아요, 저 집 다 죽여야 돼요. 이렇게 모세는 하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아는 자들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진노의 무서움을 모르는 자들은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출산의 역사가 있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무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도 생명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생기 도는 이 일들이 없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회중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막아서잖아요. 모세가 아론이 막아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죄 지은 저놈만 죽여주시고 그 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왜 다른 사람 죽이십니까? 그랬어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비판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죽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4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기에 그 향로로 사건을 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만 이튿날 백성들이 나와서 원망했다. 이제는 전체 백성이 자신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또 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 죽음에 심판하시는 이 죽음에 하나님의 그 분노를 누가 막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막았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일부 있으나 나머지를 다 살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엎드리는 자들은 죄인들을 볼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다가 돌이키고 또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긍휼이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을 항상 구하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분노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얘들아,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모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먼저 해결하려고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완악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늘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배우자로부터 비난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어느 순간 그 배우자의 비난의 소리가 달콤한 사랑의 은어로는 들리지 않겠지만 그 은어로 비난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또 누가 비난하지 않아도 항상 자기 자신을 자기가 비난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잠자리에 들려가면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못 마친 게 있고 또 부족한 게 있고 그 다 자기 비난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에 이런 부족함이 자꾸 보이거든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 일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게 보이고 저걸 해야지만 내가 살 것 같고 또 긴장이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교회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의 일들을 교회를 또 이끌어 가야 할까?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생각들을 모으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먼저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거룩한 양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미국에 있는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형, 우리 아들이 마약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친구도 또 기도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물로 주셨는지, 결혼 생활이 오랜 시간 동안 얻은 첫째 아이였어요. 어려운 가운데 얻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처음 교회 가서 말을 하고 이제 걸어 다니고 할 때쯤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아이가 이러더라는, 교회 들어가는데 누가 자꾸 나를 불러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같이 가면 자꾸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라고 얘기하던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잘 지냈지만 청년기에 그만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장성한 자가 되었어요. 40이 다 된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아빠가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같이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처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날 때 어떤 약속을 하셨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다 이 약속을 버려도 나는 너희들과 한 약속을 지킬 거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붙들고 어긋나고 돌아올 것 같지도 않은 그 아들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부끄럽고 또 도전이 되고, 제 세 자녀들 중에 믿음을 버린 아이는 없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헌신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늘 적당히 하는 것 같고 대충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 섬기는 건 이렇게 해야지, 에이 그거는 아빠가 하는 일이고, 그걸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꾸 구박했어요. 너 이번 주 헌금했냐? 계좌이체 했냐? 이런 거 물으면 왜 아빠가 우리를 의심합니까? 실제로 안 하지 않냐? 그러면 그건 사실일지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는, 자식을 위하여 울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내 속에도 있고 또 공동체도 있고 나라도 있고 곳곳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양극화된 이 민족을 양극화되어서 아주 공개적으로 저렇게 정치 테러를 하고 살인을 하는, 살인 미수에 거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땅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구에게 너는 내 지지자냐 아니냐 그거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변화시켜 가실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드림교회가 2024년도에 이 사랑이 흠뻑 젖어서 살기를, 이 복종의 은혜가 사랑으로 여러 곳에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